로마서 22번 메시지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운명 1.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9장부터 11장을 삽입으로 생각하고 12장을 8장의 연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과정이나 생명의 실행면에 있어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의 관념에서는 이 세 장이 삽입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장 안에는 1장부터 8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 사이에 연속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장은 어느 의미에서는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8장부터 12장 사이의 연속을 이룹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의 선택에게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이 선택과 운명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부르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9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 구절에서 양심은 사람의 영에 속한 부분임이 증명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우리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고 우리 양심은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우리 영의 일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양심은 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친척들의 구원받음을 위해 겪은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기도하는 바로라. 이것은 심각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한 그의 갈망 때문에 그토록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요했지만 자신이 저주를 받는 기도는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영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기도를 한 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바울로 하여금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동기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강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친척에 대한 큰 사랑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을 때 그 갈망은 우리로 치우쳐서 기도하게 합니다. 어떤 형제는 병세가 심한 그의 아내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필사적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 응답할지 모르지만 그 형제의 뜻에 따라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바울이 한 기도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끊어놓고 저주하실지라도 그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강한 갈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했지만 바울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아들의 명분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들의 명분이란 유업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적어도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회막이 세워졌을 때였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드려졌을 때였습니다. 두 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언약들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과 시내산과 모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집니다. 율법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중한 율법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예배는 분명히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회막에 관련된 모든 예배가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손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들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5절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 말합니다.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밖의 사람들입니다. 인성으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글을 쓰다가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너무 충만해서 그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은 비록 육신으로 유대인의 족속에서 나셨지만 한정지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을 찬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원히 경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3절에서 바울은 그의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6절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 말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말하기까지 필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6절에서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에서 모두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났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 종교에 속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포함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이 모두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의 빛 가운데서 사실을 밝히 봅니다. 오직 이삭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라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와 그의 후손들인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이삭과 그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집니다. 8절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이라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씨로 여겨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두 번째 출생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직 두 번째 출생에 의해서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씨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분의 선택에 의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리브가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출생하기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분의 사랑하심과 미워하심에 달려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사랑만 하시고 절대적으로 미워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고 선택된 자들만이 그 씨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사랑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그분 자신에 달려있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의 두 아들들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또한 사람의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외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뭐뭐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분의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따지면서 왜 당신은 야곱은 사랑하면서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따지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하리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모든 것은 나의 뜻에 달려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긍휼과 불쌍히 여김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긍휼과 매우 비슷한 것이지만 나는 불쌍히 여김이 긍휼보다 더 깊고 더 자상하고 더 다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긍휼의 불쌍히 여김이 합해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은 은혜보다 정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만일 내가 좋은 상태에 있고 나의 위치가 당신보다 모자라지 않을 때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련한 상태에 있고 나의 위치가 당신보다 훨씬 떨어질 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다정한 친구로서 당신에게 올 때 당신이 나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준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련하고 더러운 거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나에게 10달러를 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은혜보다 정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은혜란 그것에 상응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긍휼은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이어서 가련하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상태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분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9장 15절은 내가 은혜로 대할 자를 은혜로 대하고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야곱은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이었고 에서가 그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야곱은 가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좋은 상태가 아닌 오히려 사람의 가련한 상태에서 보여집니다. 긍휼은 그분의 은혜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분의 은혜에 상응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불쌍하고 가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에 대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풍성한 그분의 생명 안에 참여한 후에도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먼저 긍휼하심을 받은 후에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 우리에게는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는 말씀이 옵니다. 우리의 관념은 원하는 자는 그가 얻으려고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달리는 자는 그가 추구하여 달리는 것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거나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바로를 통하여 긍휼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적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됨을 보여줍니다. 18절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방법을 경배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하고자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바울은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라고 계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인 그분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진흙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진흙에 대해 권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계시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사람을 지어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들이요, 하나님은 보배이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도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말함으로써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쓰심에 거룩하고 합당하게 되기 위해 모든 선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을 창조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선택의 근거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토기장인 그분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은 단지 진흙에 불과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지어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그분을 담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제의 권위에 따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광 받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담는 그릇, 곧 그분의 어떠함을 영광으로 나타내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미리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긍휼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담고 영원히 나타내는 많은 그릇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놓치고 그 목적을 단지 우리를 구원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그릇들로 삼기 위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그분을 받아들여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 공급이 되어 그와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그의 어떠함을 나타냄으로써 그가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종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담고 나타내는 그릇들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들로 쓰여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이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내용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결국 생명 안에서와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그분의 주권을 따라 우리를 선택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선택에 따른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 운명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어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호세아의 글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 곧 주께서 남겨둔 씨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사야의 글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은 또한 믿음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의를 좇지 않았지만 의를 얻었습니다. 이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에 동참했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결코 의의 법을 쫓아감으로써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의의를 성취하기를 추구했지만 그리스도이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것과 연결하여 우리는 또한 10장의 처음 세 구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해 극진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과거에도 놓쳤으며 지금도 놓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자신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하는 노력, 즉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놓치게 할 것입니다.